안녕하세요. 네. 하루에 여러 번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렇게 양이 많은지 모르고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거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요. 사실 지금 유튜브에서 지구의 나이만 쳐도 또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창조과학 쪽 하시는 분들이 좋은 강연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그거를 제가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저는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첫 번째 시간에는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뭐 오래된 지구다 젊은 지구다 이렇게 뭐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논쟁의 이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철학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과연 오래된 지구를 더 지지를 하고 있는지 젊은 지구를 지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자, 제가 구글 있잖아요. 구글 들어가서 이제 지구의 나이 이렇게 딱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이제 45억 년 밑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천만 년에서 46억 년까지 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45억 년으로 배웠는데 또 그새 또 제가 몇십 살 먹는 사이에 1억 년을 더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6억 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슬라이드. 네. 저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굉장히 유명하죠. 자연 다큐멘터리를 많이 이렇게 하는 채널이고 여기 들어가서 교육의 그 부분에 가보면 여기도 똑같이 46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보통 우리 학교를 가서 배우면 46억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신자들은 어떻게 지구의 나이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아담부터 지금 예수님까지의 그런 족보들이 쫙 나와 있죠. 이게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는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쌓아 올리면 예수님 전 주전에 한 4000년 정도, 그러니까 BC 4000년 정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오늘 이 연도를 더하면 한 6000년 정도 되는 거죠. 제가 다니는 지금 미국의 교회도 그 목사님도 6000년 지구의 나이를 믿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뭐 한 5만 년 대 6천 년이면 그나마 좀 뭔가 이렇게 타협이 가능하겠는데 46억 년하고 6천 년이면 제가 그래서 일부러 0을 다 적었어요. 0 개수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0 개수가 저렇게 차이가 나요. 100만 배가 이상이 차이가 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과학이라는 현대 이제 과학자들을 또 과학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46억 년이다. 그리고 우주의 시작은 빅뱅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생명의 시작은 진화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빅뱅과 진화론은 둘이 부부와 같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빅뱅은 받아들이는데 진화론은 안 받아들인다. 이건 약간 절름발이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 과학이라고 하면 우주의 기원은 빅뱅으로 설명을 하고 생명의 기원은 진화론으로 설명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 신자들이 6천 년이다 이러면 그리고 창조됐다 이러면 쟤네들은 좀 뭔가 모자른가 보다. 그리고 심지어 약간 좀 어떻게 비하하는 발언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과학은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성경 신자들이 믿는 이런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이거 저번에 보셨죠? 이게 지금 근현대 철학의 흐름입니다. 왼쪽 위를 보시면 이제 르네상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 로마 카톨릭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제 15세기에 이르러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진리는 교황이 진리라고 그러면 그냥 진리인 거예요. 내가 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어떻게 입을 하나 뻥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진리는 교황이 이야기하는 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탈리아에서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 르네상스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가 중심이 인간으로 서서히 옮겨오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의견 교환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큰 철학적 줄기가 생겨났어요. 그게 바로 영국의 경험주의와 프랑스의 이성주의입니다. 영국의 경험주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리는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는 그거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프랑스의 이성주의자들은 진리는 이성, 생각, 논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위에 그 초록색 사각형이 쭉 오른쪽 시간을 타고 흐르고요. 그게 경험주의가 흐르게 되고 또 밑에 오렌지색 사각형들이 이성주의 타고 흐릅니다. 자, 경험하고 이성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험과 논리예요. 실험과 논리는 과학에서 사용하는 툴이에요, 과학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과학의 발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28년 가운데 보시면 뉴튼이 프린시피아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거기서 뉴튼이 뉴턴의 운동 법칙들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일이 다 우리의 삶을 다 간섭을 하시고 비도 만들어서 내리시고 눈도 내리시고 다 이런 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법칙이 있어서 이게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게 매일매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창조할 때 이런 법칙들을 심어 놓으신 다음에 지금은 한 발짝 멀찌감치 떨어지셔서 우리를 관조하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딱 붙어 있다가 한 발짝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과학의 발전이 바로 공학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과학과 공학의 차이는 과학은 자연현상을 보고 그 자연현상이 왜 일어난지 원리를 알고 싶어하는 게 과학이고요. 공학은 그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공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니 자연스럽게 공학이 발전하게 되고 여기 보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나오죠. 그러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을 해요. 예전에는 그냥 인부를 막 써도 그게 될까 말까 한 일이 기계가 막 돌면서 막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의학의 발전이 오죠. 제너라는 사람이 천연두에 예방접종하는 종두법을 개발해요. 그전에는 그냥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전염병 돌면 걸리면 살면 감사한 거고 죽어도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방접종을 해갖고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런 의학의 발전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게 됩니다. 그러는 배경에서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고 그게 바로 진화론의 시작입니다. 진화론은 별거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하려는 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리고 저 위쪽에 보면 1927년에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빅뱅 이론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니체라는 사람이 있죠. 니체가 이제 독일 철학자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경험주의, 이성주의 더 올라가서는 르네상스부터 이 니체까지 오기까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이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는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그때까지 흘러오는 서양 철학사를 그냥 망치로 다 때려 부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때까지도 니체 전까지는 그래도 신의 존재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완전 거부하죠. 그래서 그가 쓴 책 1882년 즐거운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신은 죽었다.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그를 죽였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체가 진짜 신을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죠. 신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 지금 뭐 사랑해라 그러고 뭐 무슨 뭐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야 되고 이런 도덕의 기준을 나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덕의 기준에서 성경,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니체의 철학이 얼마나 환영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없어도 신이 없어도 우리끼리 이상향을 만들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고조가 되는 가운데 니체가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죠. 죽은 후에, 니체는 죽은 후에 이 철학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각각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다가 결국은 과학의 영역에서까지 하나님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니체 이후의 현대 과학은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현대 과학은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어떤 종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자연주의, 유물론 위에 지금 과학이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신자는 그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당신들은 진짜 과학을 무시하고 과학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이야기를 듣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과학이 좋은 거예요. 근데 과학을 측정 가능한 세계 안에서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열심히 배우고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윤리적으로 허용이 되는 한. 그렇게 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자연현상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할 수 있고 하면서 경제 발전도 오고 삶의 질도 올라가고 때로는 또 자연재해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이런 거를 우리는 자연 법칙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서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다음의 영역이에요. 측정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죽음, 죄, 영혼, 믿음, 소망, 사랑, 윤리 이런 거 숫자로 나타낼 수 있나요? 실험으로 뭔가 증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 증거가 없고 특히나 재현이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어떤 아득한 과거의 이벤트들,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그거는 어떻게 재현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 환경을 지금 만들 수도 없고 이런 데에 과학을 적용하는 거는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과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과학을 이쪽에 적용해야 되는 운명에 처해진 겁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이제 1700년대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신학자들, 과학자들은 다 거의 다 성경 신자였어요. 그냥 6일 창조를 믿고 그다음에 지구의 나이도 600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700년도 초반에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일 과정설이라는 거를 이제 들고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퇴적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퇴적돼서 쌓아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그 속도를 알면 100만 년 전에도 1억 년 전에도 똑같은 속도로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일 과정설이 바로 다윈의 종의기원, 그러니까 진화론의 굳건한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진화론이 나오고 나서는 1800년대 후반에는 이제는 신학자들, 과학자들이 다 창조론, 그 다음에 대홍수, 젊은 지구의 교리를 버리고 이제 진화론, 동일 과정설, 오래된 지구론을 수용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연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성경에서 하루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루가 아닌 것 같네? 그럼 뭐 성경이 좀 잘못됐나? 아니면 뭐 성경을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이제 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 과학이론은 진화론과 그 빅뱅 이론 같은 걸 다 포함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는 대전제가 있어요. 현대과학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하고 최대한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해보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를 떠나서 볼 때는 각자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이게 마치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해갖고 용의자를 기소하려고 하는데 이런 현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랑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어느 목격자도 없고 CCTV 증거도 없는 범죄가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누가 범인인지는 지금 몰라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검사는 일단 사건을 맡고 했으니까 수사관하고 잘해갖고 누군가는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간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를 구성합니다. 아,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했고 뭐 여기 있던 이런 뭐 흔적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구나. 그래서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 시나리오에 맞아떨어지는 사람을 범인으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검사가 또는 판사, 배심원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용의선상에 두 사람이 이제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A, B. 근데 검사가 편견이 있어서 A는 절대 범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소할 사람이 B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B가 기소가 되겠죠. 그리고 또 판사는 또 재판을 할 때 이거는 B밖에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없다 하면은 B가 그냥 판결을 받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근데 B가 범인이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가장 그럴듯하게 시나리오에 맞아떨어진 것뿐이죠. 이런 일 때문에 자꾸 이 판결이 잘못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제가 미국 이제 거기 그 사면하는 그쪽 웹사이트에서 가보니까 1989년 이래로 무죄로 밝혀진 수감자가 3,000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DNA 분석을 통해서 범인이 아니게 밝혀진 사람이 이제 거의 한 400명 가까이 되고, 이 사람들의 억울한 옥살이 횟수를 다 더하니까 2만 7천 년이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판사, 검사, 특히 검사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법정하고 우리의 삶을 볼 때 검사가 과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자연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 나름 검사가 범죄 시나리오를 이제 자기가 구상을 하죠. 과학자들도 그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생각을 해요.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게 이제 보통 가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사가 그 용의자를 기소를 하면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서 과학 이론을 판결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과학자들이에요. 논문을 내면 그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 그 사람들이 이제 보고, 또 특히 또 그 당대의 철학자들, 또 철학자들도 또 한마디씩 보태고 해서 그 사람들이 판사가 됩니다. 배심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검사가 여러 가지 편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종차별주의자라서 이 인종은 절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편견이요? 아까 그 철학적 흐름 속에서 니체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맨날 듣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결국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있지만 무신론과 자연주의, 유물론의 편견에 빠져있는 세대에 우리가 푹 담겨져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삽니다. 뭐 철학자들이라든지 학교 가면 교사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 또 의사들도 있고 정치인들, 또 주변 사람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편견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편견을 버리고 만약에 판결이 잘못된 것 같다면 내가 편견이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그 증거들을 다시 살펴서 재조사를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증거들을 이제 재조사를 할 거고요. 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학과 성경과 이렇게 대립된다고 지금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네. 그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직면한 대립이 과학과 성경의, 바로 과학과 비과학의 대립이 아니고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의 대립이에요. 그 본질이. 사람의 말들은 일단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현상에 대해서 가장 그럴듯하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건 좋은데 그 영역을 측정 가능한, 증명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바로 있는 게 빅뱅이론과 진화론입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신학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오래된 지구론, 진화론을 지지하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드리는 질문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지구가 오래됐다고 믿고 또 진화됐다, 인간이 진화됐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자, 진화론 그 다음에 오래된 지구를 따라가면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지질학적 연대표하고 화석하고 쫙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저기가 한 장 더 넘어갔습니다. 예, 바로 저기가 이제 30만 년 전 바로 현생 인류가 나왔다는 그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할아버지가 저렇게 생기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걸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현생 인류가 나온 시점 이전에 화석들이 발견되잖아요. 어떤 화석은 고생대 3억 년이 됐다. 삼엽증원. 그다음에 중생대 공룡들은 뭐 1억 년도 됐고 뭐 수천만 년도 됐다. 그러면 화석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현생 인류, 아담은 고사하고 현생 인류가 나오기도 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자, 죽음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선언합니다. 아담의 번제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가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래서 아담 이전의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화석 보이시죠?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화석이에요. 이거 육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는 공룡이 다른 공룡의 발을 물은 상태에서 물고 있는 상태에서 화석이 됐어요. 지금 이건 뭐냐? 결국은 육식과 죽음과 잔인함, 폭력, 피흘림,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생존, 그 다음에 약육강식,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이미 인류가 이 지구에 등장하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좋았더라.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화석에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전혀 맞지가 않는다. 다음, 예. 자, 대홍수 이전에는 채식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채소와 열매만 먹을 거로 주신 겁니다. 처음에는 창조하고 바로 나서. 그리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매우 좋은 겁니다. 왜? 육식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여기 이사야서 11장 가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죠. 에덴 동산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고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바로 루벤스가 그린 에덴 동산이에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뭐 호랑이랑 포범이랑 노는데 옆에서 소가 알짱거리고 있잖아요. 저거 안 잡혀 먹는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있었고 바로 천년왕국 때 저게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지금 예언이 있으신 거죠. 이렇게 창조 직후에는 채식만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창세기 9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하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러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는 육식과 채식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절에 보시면 이제 짐승들이 동물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그러죠. 사람이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거 두려움이 없으면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다 잡아 죽여서 멸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기 적당히 잡힐 정도로 하나님이 두려움을 넣어놓으신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됐는데 그 전에 아담이 출현하기 전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인데 오렌지구와 그다음에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면 다음 장 보시면 자, 여기 오른쪽에 이제 화석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화석은 골수염이 있어요. 뼈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에 맨 오른쪽은 삼엽축인데 오른쪽에 동전만큼 뭐가 없죠? 이게 기형입니다. 기형.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운데 께 뼈에 암이 붙어 있는 거예요. 화석인데. 그 다음에 맨 왼쪽에는 공룡 턱뼈인데 거기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이게 바로 기생충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등장하기도 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도 전에 암도 있고 골수염도 있고 이런 모든 질병과 기생충 여러 가지가 다 화석의 증거로 발견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죠.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시면 또 다른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지구를 6일 이 우주를 6일 만에 만들고 지구의 나이가 6천 년은 너무 터무니가 없고 과학에서는 46억 년이라고 하니 우리 그냥 그 과학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성경이. 자, 그러면은 여기 이 기적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열거한 기적들 중에 과학 법칙에 잘 부합되는 기적이 있나요? 없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죠. 과학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는 게 기적들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론과 오랜 지구론이 과학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라면 이런 기적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것도 심각히 고려를 해봐야 되죠.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든 좀 설명을 해보려고 홍해가 갈라진 거는 그게 뭐 갈라진 게 아니고 그 좀 시간이 걸려서 이게 썰물 때 이렇게 육지가 드러난 거다. 아니면 원래 거기 물이 없었는데 그날 더워가지고 아지랑이가 피어가지고 물처럼 보였는데 사실 거기 가보니까 물이 없어서 건넌 거다. 그리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공진 현상이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사 850명과 대결을 펼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제단에 송아지를 갈라서 놓고서 네 동이를 세 번 갖다 붙여 열두 동이를 물을 흥건하게 적신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걸 단번에 불살르시는데 이제 그걸 보고서 그게 이제 액체가 물이 아니고 석유였다. 예수님이 물을 걸으신 장면은 사실 거기 살짝 얼음이 얼어 있어가지고 그 얼음 위를 걸은 거지 물이 아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다음 장 드릴게요. 그래서 오래된 지구와 진화가 사실이면 이런 질문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아담은 실존 인물인가? 그리고 죄는 도대체 아담이 지은 건가? 사망은 언제 들어왔는지 이게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사망이 원래 있었으면 그러면 바로 복음이 흔들립니다. 신학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어떤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냐? 성경은 진리인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자, 그래서 성경 신자들의 입장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학을 거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과학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분명히 알고 적용을 하면 열심히 배우고 또 적용을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도 공학을 하지만 제 연구 주제가 물리화학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를 연구할 때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이게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리이며 최종 권위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창조 기록들은 모두 사실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증거들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통 과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자꾸 6천년 지구를 얘기하면 진짜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종교 위에 지금 서 있다. 무신론 위에 서 있는 거고 아까 그 용의자를 제외한 그런 검사처럼 과학자들도 지금은 하나님을 모든 자연현상에서 제외해버렸어요. 그러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수사의 결과를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내가 배심원이다 생각을 하시고 정말 증거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셔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좀 짧게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좀 길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